레위기 14장 33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마병 색점을 발생하게 알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아멘. 오늘 24장 33절부터는 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납병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앞부분 13장부터는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납병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 납병 같은 건 납병, 옷 어루러기, 뭐 두피에 생기는 것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피부와 관련된 납병이 나오고 그 이후에 14장 앞부분에서는 그럼 이 납병을 고쳤을 때 어떻게 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납병에 대해서 고쳤을 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읽은 14장 33절부터는 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집에 납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부에 납병이 생긴 것과 똑같이 집에 납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뒤에 가면 이 집이 납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문제를 잘 처리했을 때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본문 내용을 보면 33절부터 보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어느 시기,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지가 나옵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4절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납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납병은 집에 생기는 납병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는 집이 없죠. 그냥 천막 마치고 살고 있잖아요. 텐트 치고 살다가 가자 그럼 텐트 접고 또 가고 여기 머물자 그럼 텐트 치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장막에서 생활을 했지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 가나안 땅에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미래에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이 집은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만들어놨던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새로 지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하나님이 상정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34절 끝에 보면 납병 색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색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에 곰팡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울긋불긋한 무언가 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균들이 이제 번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가? 납병이 생겼으니까 가서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납병을 판단하는 것 역시 똑같이 제사장이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걸 보면 앞에 나왔던 피부병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심각한 질병이 생겼거나 납병이 생기면 당사자가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도 하지만 제3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3자가 가서 저 사람 납병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3자가 고하는 게 아니라 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왜 사람에게 피부병이 생겼을 때에는 제3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집에 납병이 생겼을 때는 당사자가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 피부병이 생기면 자기는 진영 밖으로 안 쫓겨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수도 있겠죠.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납병이 생기면 뒤에 보면 처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이건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처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좀 물론 번거롭기도 하고 재산상 손해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요 고쳐서 쓰면 되지.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훨씬 더 순종하기가 용이해서 집주인에게 알리게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알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이야기를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했을 때 그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집주인이 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 뒤부터 보면 처리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36절에 보면 첫 번째 처리 과정이에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갈 거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 안에 살인 도구들이 있죠. 살인 도구 다 밖으로 빼라는 겁니다. 이걸 판별하기 전에 이게 나병이다 아니다 판별하기 전에 살인 도구 다 빼라. 왜냐하면 그걸 판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은 색점이 생긴 게 없어요. 만약에 색점이 생긴 게 있으면 그거는 따로 불태우고 따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가구들에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집만 문제가 있을 때에 안에 있던 가구들은 싹 빼서 납병에 옮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단 짐을 다 빼는 겁니다. 짐을 다 빼고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일단 있고 첫 번째 판별 조건이 색점이 있는 걸 보고요. 두 번째 벽보다 우묵하면 그러니까 이게 색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돌이나 흙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우묵하게 들어갔다.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 38절에 보면 이제 처리를 합니다. 이제 납병이 있다는 걸 봤잖아요. 38절에 제사장이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병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아, 이게 문제가 있네. 그러면 곧장 집을 헐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놔두고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는 앞부분에서 심한 피부병이 생겼을 때랑 비슷하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지나겠죠. 39절에 보면 두 번째로 판별을 하러 갑니다. 이레 만에 일주일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곳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일주일 있다 가봤더니 이게 색점이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그 색점이 도리어 더 퍼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처리를 합니다. 40절부터 42절인데 40절에 보시면 그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 빼내라. 그리고 그 돌을 뺀 다음에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42절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이렇게 처리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헐어버리는 게 아니라 집 중에 일부분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집을 지을 때에 돌로 지었잖아요. 돌로 싹 짓고 흙을 발랐으니까 돌에 문제가 있는 색점 있는 돌만 다 뽑아내라. 뽑아내고 집 안에 다 흙을 긁어내고 그 긁어낸 흙이랑 빼낸 돌을 밖에 갖다 버리고 새로운 돌을 끼고 새로 흙을 발라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로 만든 집이 아니죠. 그냥 흙으로 만든 돌로 만든 집이니까 이제 이렇게 명령을 쭉 한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1차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다른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는데 그 내용 이제 내일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집과 관련해서 집에 생기는 납병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문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결하다 불결하다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납병이 생긴다 납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사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부에 무엇이 생겼는가 이것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정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신 다음에 집에 대해서도 집도 정결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에 납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집에 납병이 있는 채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 사이 일대일 관계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되겠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 피부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정결해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약은 완전한 기준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도 자기가 살아가는 집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휴 내가 좀 나쁜 친구들 사귀고 내가 좀 나쁜 그런 직장 환경에서 있고 그래도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되지.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라 너도 네가 입고 있는 옷도 네가 살아가는 집도 네가 만나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도 이 세상도 다 온전하게 정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함이란 가장 최소치는 나만 정결하면 돼. 이거 최소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조금 더 많이 정결해지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정결해지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정결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되고 또 불결한 것들이 있으면 벽돌 빼내듯이 빼내고 그리고 흙을 새로 바르듯이 새로 발라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만 없으면 됩니다. 불결한 것만 없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이 집에 대한 납병이 생겼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종종 어떤 분들은 이방인이 만든 집에는 들어가도 안 돼. 혹은 가나안 사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에는 들어가면 안 돼. 싹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집이 비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이잖아요. 벽에다가 못 박아놓고서는 거기다 우상을 걸어놨잖아요. 그럼 그 집은 불결한 집이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들어가서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아, 이 집은 터가 안 좋아. 야, 여기서는 늘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던 거라 기운이 안 좋아. 뭔가 찜찜해. 하나도 안 찜찜해도 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이 짓던 집, 이방인이 지어놓은 집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살던 집이건 그 집 안에서 뭔 짓을 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건 납병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이 있는가 없는가 요게 문제지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찜찜함 이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기왕이면 새로 잘 지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곳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예배드리고 처음부터 하나님 섬기고 이러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납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는데 납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이거 누가 지었더라 여기서 뭘 했더라 그런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기왕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 숭배하던 산당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기분이 찜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어도 털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면 거기가 곧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인데 어디 보니까 움푹 들어가고 색점이 있어서 납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헐으려고 하니까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돈도 들어가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쓰지 뭐 밖에다 그냥 페인트 칠이나 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결함이니까 정결함을 잘 유지하는 정결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마음을 두거나 그런 것들에 신경 쓰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잘 순종할까, 그 부분에서 늘 마음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말하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이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우리 지역도 그러하고 내가 접하는 모든 곳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납병 같은 것들은 하나도 없는, 죄악들은 하나도 없는 그런 곳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애써서 고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로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들이 살아가는 집,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들어가서 주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될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열심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으로 정결함을 퍼뜨리는 불결한 것들을 제하여버리는 귀하게 빛과 소금 역할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은 그림자조차도 밟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